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된 장소는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의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베이트라고 하는 단어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베이트라고 하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고 헤세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자비와 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의 뜻은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이 과연 은혜의 집인가 그런 의문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오늘 이 설명을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가끔 한 번씩 못에 내려와서 물이 동하는데 물에 제일 먼저 퐁당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면 은혜의 연못이지만 한 명만 낫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그 경쟁에서 패배한 들러리 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에게만 은혜의 집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실패의 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잔혹한 현실이 이 본문 가운데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경쟁하는 사회에서는 누가 행복할까요?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아이들, 여기서 경쟁하는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등하는 학생들은 참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1등도 잠깐 행복입니다. 순위가 바뀝니다. 조금만 그 성적이 떨어지면 열등감이 확 몰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기사를 보았는데요. 한국에서 가장 열등감이 많은 대학교 학생들이 누구냐? 바로 서울대 학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최고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잘하는 사람들을 모아놓으니까 그 안에서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열등감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쟁 사회입니다.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근거 없는 어디선가 우월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나보다 잘난 사람을 딱 보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다시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열등감과 우월감, 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느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경쟁 사회에서 더 치열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어떤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별로 없습니다.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일어나겠습니까? 경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든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가야 됩니다. 더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더 공부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라도 하나 더 열심히 한 사람이 얻게 되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경쟁 사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전도사 처음 이 풀타임 전도사를 했을 때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때 그 교회에서 6개월에 한 번씩 교육자 수련회를 하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께서 모범 전도사, 모범 목사 이 시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평가 기준이 무엇인가 봤더니 그때 저희는 매주 이렇게 목회 보고서를 내면서 거기에 새벽 기도를 몇 번 참석했는지 거기다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7일 중에서 몇 번 남았는지 거기다가 기록을 했는데 그것을 다 조합을 해가지고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상품을 줬는가? 그때 2005년이었거든요. 한 15년 전입니다. 그때 당시로 30만 원짜리 도서 상품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에게 책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품을 딱 누군가 받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새벽 기도를 안 빠지시는 거예요. 한 번도 새벽 기도를 안 나오시는 전도사님이 갑자기 사모님과 애들을 다 깨워가지고 새벽 기도에 온 가족이 다 나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지나고 나서 이제 저희들 전도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티타임을 하는데 거기 어떤 전도사님이 애 데리고 오고 사모님까지 나온 그 전도사님한테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전도사님 왜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어? 애가 피곤할 텐데 집에서 좀 쉬어. 무슨 새벽 기도를 그렇게 맨날 나와?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오히려 나오지 못하게 그 장난이지만 그렇게 뼈가 당긴 그런 농담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 경쟁이라는 것이 어디에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경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이 충분하지 않아도 경쟁이 일어나지만 양이 충분해도 경쟁이 붙습니다. 바로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미국의 50대 부자들 가장 고민거리가 뭔가 통계를 내봤더니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더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은혜의 집, 자비의 집으로 이 세상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세상은 경쟁의 집이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경쟁의 집으로 생각할 때 참으로 위험한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남들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세상적인 방법 속에서 갈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연못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베데스다 연못이 물이 동하면 누가 먼저 들어가겠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보다는 아마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먼저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까이 있는 자리를 차지하려고 자리 싸움이 엄청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 연못을 지키는 관리자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차지할까요? 온 순서대로 이렇게 차례차례 이렇게 질서를 지키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참으로 순진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온 순서대로 모든 것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돈이든 힘이든 어떤 것이든 사용해서 연못 관리자를 어르고 달래서 앞자리 한 자리 내달라고 그렇게 편법을 쓰는 사람이 반드시 있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경쟁이라는 것이요, 그 속에서 우리는 정말 세상이 취하는 그 방법대로 살다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잃어가려고 하는 것. 여러분, 경쟁의 극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선거입니다. 이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이제 선거가 있는데 여러분, 선거를 한번 보십시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비방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떻게든 편법을 쓰고 어떻게든 거짓을 말하고 또 그것을 감추어내려고 어떻게든 힘을 쓰는 것이 바로 이 선거철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경쟁 사회로 이 세상을 인식할 때 참으로 우리 가운데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주의하시면서 경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무런 힘도 없이 경쟁에서 패배해서 38년 동안 지내왔다라고 생각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데스다, 이 자비의 집인데 자비는 없고 온통 이 경쟁으로만 가득한 곳에서 이 38년 된 병자는 온갖 좌절과 패배를 맛보면서 어떻게든 여러분 거기에 가려고 했지만 못 가는 것에 대해서 분노감까지 아마 그 마음속에 가득 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옆에 보이는 사람들은 다 적입니다. 얼마나 긴장감이 흐르는 그런 상황이었을까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만약 제가 거기 있었다면 저는 이 예수님의 질문이 참으로 잔인하고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질문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사람, 아예 일어날 소망도 없는 사람에게 갑자기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야, 너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그렇게 물어보시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잔인한 질문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이 지금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이 사람의 관심은 예수님이 지금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봤는데 이 사람은 지금 온통 그의 관심은 연못에 들어가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물론 연못에 들어가면 낫는다고 해서 그렇지만 그 경쟁에 휘몰리다 보니까 이 무조건 연못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좌절과 그 분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진짜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병자에게 그렇게 물어보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병자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이 눈에 띄는 사람은 누구였을까? 철저히 연약한 자이고 철저히 약자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셨을 때 왕궁의 침상이 아니라 짐승의 여물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층의 목동 아들로 죄인과 창녀와 세리들과 친구를 자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철저히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의 관심은 어디로 향해야 되겠습니까? 철저히 예수님을 닮아서 약한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의 관심이 흘러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득권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도 그렇게 큰 소리를 친다고 한다면 그것은 뭔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제자훈련반과 우리 화요일날 같이 제자훈련하는 우리 팀원들과 함께 맨하탄 전도를 다녀왔습니다. 그 화려한 도시 이 뉴욕에서 제가 참 본 현실은 참 많이 사뭇 달랐습니다. 여러분 LA는요 따뜻하니까 전국에 있는 노숙자들이 LA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심각한 그런 상황이라서 날씨가 정말 추웠는데 노숙자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버스 터미널로 가니까 이 홈리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이 장로님이 거기에 정통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노숙자들이 이 쉘터가 있는데 거기 있으면 또 분위기가 너무 험악하고 힘들어서 그냥 무조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따뜻하면 거기서 노숙하고 하루 종일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전도를 하는데 우리 장로님하고 그리고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 저하고 넷이서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었을까요? 장로님은 뭐 스페니시도 정통하셔가지고 뭐 거침이 없습니다.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장로님이셨는데, 같이 있었던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 너무나 여리시고 고우시고 예쁘신 분들인데 이분들은 과연 어떻게 하실까라고 봤는데 이분들이 더 거침이 없는 거예요. 이분들 막 그냥 연약하신데 막 그런데 고우신데, 여러분 이 술 중독자들, 약에 중독된 사람들 얼마나 냄새가 지독한지 모르는데 손을 덥석 잡고 막 기도를 하시고, 그 순간에도 한 명이라도 놓칠까봐 또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 붙들고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 여집사님들의 여집사님, 여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살아있구나, 살아있구나.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향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의 관심은 철저히 연약한 자들에게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보십시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절에 보시면 고침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치유하신 분이 누구신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이름도 모르는 자를 직접 찾아가 주셔서 고쳐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죄사함의 선포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38년 동안 그 경쟁에 완전히 눌려서 고통과 좌절의 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 이름도 모르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던 그때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택해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제자반 원들과 함께 나누는데 내가 믿은 것이 의지가 더 큰가? 내 의지가 더 컸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더 컸는가? 한번 생각해보시고 한번 나눠보라고 하니까요. 모두가 다 뭐라고 하는가? 내가 내 의지로 믿은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더 컸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은혜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내가 기억하는 것만 은혜라고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떠올리는 것도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모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이 정말로 고생하셨을 때는 언제이겠습니까? 정말 기억하지도 못했을, 내가 막 열이 펄펄 나고 내가 막 힘들고 밥도 제대로 못 먹을 때 그 어머니가 나를 안아주시고 그리고 젖을 먹이고 밤잠을 설쳐가며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면서 키웠던 그 모습, 정말 내가 기억하지 못했던 모습이 더 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억하는 그 순간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은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이 고대 근동의 문헌과 비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창조의 이야기가 참 특징적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에누마 엘리시나 아니면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신이 왜 인간을 창조했는가 봤더니 신이 자기가 하는 그 허드렛 일을 시키려고 인간들을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한마디도 우리를 허드렛 일을 시키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창세기 1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아하셨더라. 그냥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존재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요? 이 세상은 분명히 죄로 오염되어 있는 경쟁의 집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은혜의 집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인식을 놓쳐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2월 16일에 선교 엑스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우리 선교부 목사님께서 이번 주부터 이 선교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첫 스타트로 오늘 이제 선교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주제가 뭐냐?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구약에는 선교에 대한 어디를 가서 선교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나서에 니느웨로 가서 선교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심판에 대한 선포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의 개념이 정말 그것이 전부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전에 여러분 기독교는 서구 사회만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전 세계로 나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디를 가든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복음이 많이 이제 전파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의 개념을 좀 넓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교의 개념을 좀 넓게 본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약에 나온 하나님의 이 선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까?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1장 31절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선교는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과 하나님과 이 관계 회복이 바로 진정한 선교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 성경의 전체에 나오는 그 모든 책들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 세상 피조물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바로 선교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보면 이 구약 성경도 선교의 책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이 교회가 선교의 주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무조건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나가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여러분 자연적으로 교회는 거룩한 곳이 되고 그리고 세상은 거룩하지 않은 타락한 곳이 되어서 교회만이 거룩한 곳이 된다. 이분법적인 그 여러분 이원론적인 그런 구분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이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되다 보니까 교회만이 거룩하고 교회만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벽을 쌓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오셨던 이 김병삼 목사님이 신무하시던 이 교회 부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 부목사님이 어떤 교회 가셨더니 이 중고등부 교사들이 이런 자랑을 하더랍니다. 우리 교회는 술 담배 하는 중고등학생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부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교회 모든 아이들이 은혜를 받아서 술 담배를 끊은 겁니까? 아니면 술 담배 하는 아이들이 아예 발을 못 붙일 수 있는 못 붙이는 그런 폐쇄적인 공동체로 만든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시사하는 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향성이 흐트러지면 여러분 교회만이 거룩한 곳이 되고 우리끼리만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선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 독생자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주셔서 어떻게든 돌아오게 만들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은혜의 집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은혜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은혜로 바라보면 반드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빚진 자라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만나서 사랑에 빠진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여자보다 남자가 더 아까웠습니다. 남자가 훨씬 더 멋있고 잘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둘이 어떻게 커플이 됐는지는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런데 나중에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여자애가 계속해서 이 남자의 도시락을 싸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올 때마다 그 남자친구의 도시락을 싸오는 그 지극정성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너 안 힘드냐? 그랬더니 안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보는 내가 더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 자매의 모습을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자기가 만나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그 은혜가 분명히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그 감격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은혜가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행동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경쟁에서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이 병자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은혜 받은 자입니다. 우리도 은혜 받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그 회복하고 그 치유하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병자는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걸어가라고 했을 때 이 병자가 머뭇거리거나 이 병자가 어떤 액션을 취한 것이 안 나오고 그냥 그 자리에서 걸어가서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본문이 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일어났을 때 진짜 일어나졌고 그는 걸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걸으라, 무리를 걸으라고 했을 때 이 베드로도 두려워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감동받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야 됩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은혜입니다. 그 감격입니다. 그것이 감동입니다. 나머지는 다 무엇입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에게 다 무엇하라는 것입니다. 선교하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다 명령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선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에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조금이라도 행동했을 때, 내가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내가 그렇게 마음먹고 행동했을 때, 그때 나머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혼잡하고 어수선하고 또 복잡하고 무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쟁의 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부터 은혜의 집을 회복시켜 나가야 될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귀한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은혜임을 우리 주 나의 모습 보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은혜의 집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결단하시면서 우리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